다윗과 바세바 사건 같은 경우에가 의아한 이유가 사울은 그냥 왕이 되어서 그런 실패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다윗은 훈련된 이후에 왕을 세워서 제대로 된 왕을 세워보자 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윗의 실패는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1세대가 훈련되지 않았다가 문제가 생겼고요. 가나안 2세대는 광야에서 훈련받고 나아가서 그래도 첫 여호수아 시대라는 전성기를 마련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사울이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노출했다면 광야에서 지난주와 지난주에 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위해 사는 것을 훈련을 받은 다윗이 이 정도 수준의 문제에 몰락한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그 죄의 수준이 조금 낮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수만 명이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 편에 600명밖에 남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긴박해서 잘못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납득의 소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다윗은 뭐 이분이 첩도 되게 많으셨던 분이고 부인도 되게 많으셨고 이쁜 여자들도 되게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여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몰락한다. 이게 확 우리한테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세바 사건을 너무 깊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수용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인간 다 죄인이야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 듭니다. 그런 식의 느낌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영적 성숙에 대한 열망이 급격하게 사그라듭니다. 그렇죠? 저 정도 돼봐야 저러고 있는데 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람은 그냥 다 죄인이야. 다 이러고 사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좀 어떤 이렇게 패배주의 비슷한 걸 느끼게 해주는 게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림을 그리면서 천천히 가봅시다. 다윗의 제 첫 번째는 뭐예요, 사실? 다윗의 첫 번째는 여자 문제이기 전에 첫 번째 다윗의 죄는 나태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암논 그와의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이에요. 그렇죠? 전쟁 중이 한참인데 왕은 뭐하고 있어요? 전장에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장에 나가지 않고요. 왕궁에 계십니다. 그리고 보아하니까 뭐 하셨어요? 그 나라 문화에는 낮잠 문화가 있기는 하는데 얼마나 주무셨는지 정심에 주무신 분이 지금 저녁 때 일어나셨어요. 원래 너무 더운 나라들은 낮에 이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좀 자는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가 있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늦게 일어나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잘 때 자야 되는데 푹 자고 밤늦게 저녁 때쯤 돼서 일어나니까 뭐 할 일 없이 슬슬 돌아다니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이런 나태한 모습이 다윗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아는 어떻게 해요? 우리아는 나의 진과 나의 주인이 전장에서 풀 위에 눕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눕느냐. 전황을 보고하러 하루 와서 자기 집에서 하루 자고 전장으로 돌아가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안 눕습니다. 그렇죠? 내가 집에 가서 누울 수 없다라고 해서 성문 곁에 누웠다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난 지금 전투 중인 것처럼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죠. 내가 역할이 있어서 뒤에 있다 할지언정 이 하나님의 전쟁, 주인의 전쟁이 되고 있는데 내가 이럴 수 없다라는 게 우리아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구도 갖고 있어야지 당연한 거예요. 다윗도 갖고 있어야죠. 나의 동지와 나의 군인들이, 나의 병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왕으로서의 업무가 있어서 전장에 안 나가더라도 괜찮아요? 전시해야 될 태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주 나타나는 일이죠. 뭐 때마다 무슨 일을 벌어지면 홍수 같은 거 나고 이러면은 그때 국회의원이 뭐 골프 치고 있었다. 그 장관은 어디서 밥 먹고 있었다. 뭐 이번에도 뭐 정전됐는데 뭐 장관이 대통령이랑 밥 먹고 있었다고 막 엄청 뭐라 그러잖아요. 그쵸? 뭐에 대한 거예요? 태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태도가 사실 얼마나 되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 중인데 왕은 뒤에 있습니다. 예전엔 다윗은 이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다윗이 같이 도망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대표적인 사건이 도망 다닐 때 자기가 예전에 있던 자기 동네의 우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냥 했는데 자기 부하들이 목숨 걸고 달려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자기 왕이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이것은 물이 아니라 내 형제들의 피값이라고 그러고 안 마십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우리아적 고백을 맨 처음 하고 맨 처음 가르친 게 다윗입니다. 사실 이런 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네가 부하니까 나 이거 먹고 싶으니까 가서 구해와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애들은 그래서 구해와도 네가 목숨 걸고 부행을 내가 어떻게 마시냐?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마시지 않고. 그게 다윗의 마인드예요. 근데요, 그때 그 아둘람굴에서부터 같이 굴러먹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 전장에 있어요. 그들은 아직 전쟁 중인데 나만 전쟁이 끝난 거야.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전투도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대안적인 나라도 세워야 되고요. 국가가 갱신되어야 되고요. 이스라엘 개인의 삶도 변화되어야 되고요. 신앙적 갱신도 필요하고요. 지금 돼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왕을 한 거란 말이에요. 대안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왕이 된 거지 왕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왕이 목적이었던 사람 같습니다. 다 이루었다예요. 이미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난 이제 누릴 일만 남아있다라는 태도를 다윗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다윗의 가장 큰 출발점, 뿌리입니다. 그치? 나태함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 이해관계가 같습니다. 그쵸? 그쵸? 하나님, 내가 이 사회를 좀 새롭게 할, 내가 어떤 여러분들 각 직장에 처소가 있잖아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환자를 보는 거고,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키우는 거고, 그쵸? 또 내가 어떤 사회나 기업에서 일하면 그 필드에서의 내 사명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시작할 때부터 나는 돈이나 벌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쵸? 사명감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일이 딱 시작됐을 때 하나님과 나와 이해관계가 벌어지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사명감을 갖고 그걸 계속 하면은 피곤해지는 거고, 사명감 없이 그냥 편하게 하면은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입장이랑 하나님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기회로 주신 것을 다윗은 상급처럼 여깁니다.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자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뭐에 대해서? 나태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이건 나태함, 늦게까지 잠을 잤다, 뭐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인생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미. 그거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쵸? 두 번째, 늦게까지 약을 일어나시니까 욕망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사명의 삶으로 사지 않고 인생을 나태로 방치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대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주인공은요, 욕망입니다, 사실. 뭐 하실 거예요? 내가 사명으로 세상을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헌신한다. 이 삶을 포기했어요. 아, 이제 이건 다 됐어 라고 해서 이걸 놨어요. 근데 시간이 있고요, 여유가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그럼 그 여유와 능력을 갖고 뭘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욕망을 만족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즐겁게, 좋게 이쪽으로 자기가 쏠린다는 거죠. 그렇죠? 다윗도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나태가 만들어놓은 무대 위에 욕망이 서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사랑인 측면들도 있습니다. 중반, 후반을 보면요, 다윗이 바세바를 사랑하는 듯한 표현들을 좀 해요. 중후반에. 아, 중반에. 후반에는 또 안 그럽니다. 늙어서는 안 그래요. 근데 중반에 그러는데 처음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최소한. 장기적으로도 사랑으로 봐야 되는 좀 문제가 있고요. 자꾸 다윗이 사랑했던 여자, 바세바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사랑인 사람이 이렇게 얼굴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느껴야지 사랑인 거예요. 그쵸? 최소한 길거리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사람에서 갑자기 두근, 이게 사랑이에요. 그쵸?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궁궐 구조는 이렇죠. 높은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쪽 지역은 미음자예요. 그러니까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마당이 완전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목욕을 하고 그러죠. 보통 여기 우물이 있고 그럽니다. 그쵸?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옥 구조가 아니라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전혀 안 보여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목욕이 가능하죠. 근데 어디선 보여요? 집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다 내려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본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처음 보신 게 이렇게 본 거거든요. 이게 10m였을까 20m였을까 30m였을까. 여러분, 성문에 바로 붙어있는 집이라고 해도 여기서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그 다윗 성 바로 옆에 우리 안의 집이었을까? 분위기상? 딱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한 이쯤 있는 집인 것 같아요. 그쵸? 몇 미터일 것 같아요. 잘 보이기는 하나, 이게? 여러분, 이 정도 거리에서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하는 실루엣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건 없어요. 정말 사랑스럽다. 없잖아요. 그쵸? 그건 간단한 문제예요. 그냥 욕망의 문제예요, 그거는. 그냥 다윗의 이런 그 바세바 사건을 사람으로 치장하는 건 인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멀리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니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게 내면과 영혼과 얼굴에 대한 게 아니죠.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내 나태로서 만들어놓은 무대 위에 욕망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꽂히는 거죠. 아, 저거 꼭 하고 싶다. 괜찮아요? 여러분, 나태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휴일날 있죠? 휴일에 나태해요. 그냥, 자고 싶은 만큼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할 일도 없어요. 뭐, 일을 안 할 거고. 그럼, 뭐 해요? 할 게 없잖아, 인생이. 괜찮아요? 그때 순간, 어, 저거 하면 재밌겠다. 이런 게 하나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거 무지 하고 싶어집니다. 내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저 영화를 보고 싶다. 저기 놀러 가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하면요. 완전 꽂혀요. 확 쏠리는 거죠. 저도 지난주에 아이패드2에 꽂혀가지고, 아이패드2를 사겠다고 내가. 아이패드2를 사겠다. 막 이렇게 결심을 하고 막 거기 꽂혀있다가, 저희 집에 이제 세금 고지서를 오랜만에 정리를 했더니, 아, 정말 그 욕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건가. 저희 아내가 손을 꼭 잡고, 우린 절대 아프면 안 된다. 결단을 하고, 우리는 더 이상의 어떤 추가 비용도 지출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욕망은 그만큼 우스운 거예요. 나태라는 무대를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를 비워놓기 때문에 거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게 생긴다. 그리고 다윗은 그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같이 전하는 문제예요. 보세요. 사람이요. 늦게까지 자는 날도 있어요. 쉬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퍼질러지는 날이 있어요. 퍼질러지는 날에 퍼져서 일어나면요. 내가 기도로 스스로를 필터링하지 않으면요. 별것도 아닌 거에 꽂히는 날이 있어요. 아, 그건 할까? 그거 되게 하고 싶은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가 나에게 브레이크가 돼줍니까? 머리가 내 브레이크가 돼줍니다. 그쵸? 아,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뇌에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치체계잖아요, 사람의. 사람은 가치체계가 있어서 자기 가치체계가 안 맞는 욕망을 느낄 때 그것을 브레이킹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자기 정죄까지 가능해요. 너 왜, 어떻게 넌 그런 식의 욕망을 느낄 수 있어? 너 정말 실망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그쵸? 근데 다윗의 이성은요, 여기서 브레이크가 아니라 하녀의 노릇을 합니다. 그쵸? 수종 들어요. 자기의 욕망을. 다윗이요, 어쩌다 길거리에서 벌거벗은 여자랑 우연히 둘만 마주쳐서 일을 벌인 게 아니에요. 그쵸? 멀리서 보고 부하 불러서 쟤 누구냐? 누굽니다. 데려와라. 데려다가 준비시키고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쵸?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죠?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기가 항상 선한 지시만 하던 자기 부하에게 악한 지시를 하고 그것을 수행시키게 하는데도 자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뭐의 붕괴를 보이는 거예요? 가치체계가 이미 되게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옛날에 유럽사회 봉건영주에 여러분 영화에서 만나보신 것처럼 그런 것들 있죠? 옛날 유럽사회 봉건영주들이 자기 영토 내에 있는 사람들, 농노들은 다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굴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영주기 때문에 내 영지 안에 있는 여자들은 다 내 여자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함부로 굴었던 시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무지했던 시기들이 존재했습니다. 다윗 생각보다 옛날 사람이에요.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알죠? 옛날 사람이에요. 이 옛날 이 고대 사회에서요. 그들의 사고, 아니 3000년 전 사람이죠. 옛날 고대 사회에서 그들의 사고방식의 문제들이 뭐 3000년, 4000, 3200? 아, 숫자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 사고방식에서 고대 사회에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왕이 되면요. 짐이 곧 국가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프랑스의 태양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양왕이 근대가 거의 다가오는 그 시대에 그걸 해서 지금 사람들한테 뇌리에 각인된 거지, 고대 왕들은 다 그런 식이었어요. 짐이고 국가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마음에 드는 거라, 마음에 드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왕인 거예요. 그쵸? 그게 고대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일반적인 가치관이고, 이스라엘 아닌 다른 왕들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어라는 식의 사고방식에 물들고 있다는 거죠. 물들어 있고 그리고 물든 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끈틀 알겠어요? 다윗의 범죄는요. 아,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너무 이쁜 여자를 만났더니 헷가닥했던 뭐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이 밧세바 사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디테일한 기록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고 하면요. 그 디테일한 기록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다윗이라는 인격이 어떻게 몰라 이미 어떻게 깨어져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으로 인격이 깨진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인격이 이미 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 밧세바 사건으로 드러난 겁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어떻죠? 다윗이 이 여자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원나잇이고 그 다음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걸 모르고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만나고 그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하룻밤에 그날 모욕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걸 내가 그대로 해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 그냥 그날 하루에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기분 좋은 경험인 거예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다윗은.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임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아 데려다 놓고 자기 아들이지만 네 아들처럼 키우라고 무마시키려고 해요. 그래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아가 그렇게 올곧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 손에 보내죠. 다윗이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전쟁 의미에서 얘기했어요. 그쵸? 지금 이스라엘이 이 다윗 왕국이 암몬을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압을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쵸? 에돔을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얘기했어요. 이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하나님의 선언인 정복전쟁을요 자기 치정살인의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다윗이. 그럼 다윗이 네 번째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전에 사울이 했던 짓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지도 않은데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는 여전히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어서요. 아는 사람들은 아름아름 다 알았어요. 뭔가 스토리가 이상하잖아요. 우리아가 우리아의 부인이에요. 부인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어요. 왜 왔는지 모르는데 한밤중에 왕한테 불려갔다 갔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 그렇죠? 시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왔다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식이 이 둘 사이에 커넥이 없어야 되는 소식이 좀 왔다 갔다 하더니 우리아가 보고를 하러 들어왔어. 보통 전장 중에 그런 보고가 많지 않은데 이 중경 간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냥 발빠른을 지키는 일을 대대장급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가서 우리아가 죽었어. 그러더니 이 여자가 첩으로 들어가고 후궁으로 들어가네. 그러더니 애를 굉장히 빨리 낳았어요. 생각보다 일련의 사태를 봐도 증거는 없지만 사람들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Something이 있구나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죠. 이미 닮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다윗은 어때요? 그런 걸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면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 난 여전히 선한 아이인 것처럼 나단이 비슷한 뜻을 얘기하는데도 의의 기준으로 굉장히 분노하는 그렇죠? 그런 식의 뭐예요? 자기 외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건은요 이 사건들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늦게 일어난 그 다윗은요 이미 이런 인격을 갖고 있었고 그게 이런 식으로 터져나간 거죠. 오케이? 그럼 다윗은 이런 인격을 갖게 됐어요. 맨 처음에 잠깐 얘기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다윗이 겪은 게 그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러면 인격이 이따위로 됐어요? 어떤 이런 인격적인 변질과 깨어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다윗의 신앙은 이렇게 갔는데요. 새로운 도전 앞에 이미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도전이에요? 자기가 왕이 된 도전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이런 도전과 응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도전과 응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뭐였어요? 지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부터 천국의 대한국가를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거기서 대한이라는 말은 맞지 않죠. 원래 세우려고 했던 그날을 만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꿈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제공받았죠. 능력, 기회, 지식, 플래닝 다 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렇게 하기 싫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에덴의 계획은 펴보지도 못하고 몰락하죠. 그렇죠? 두 번째 도전은 언제였죠? 2세대 이스라엘에서 나타나죠. 2세대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하나님께 사명받고 훈련받으세요. 가나안 정복전쟁을 완수했습니다. 근데 완료하진 않았죠. 웬만큼 땅을 얻었어요. 웬만큼. 이제는 먹고 살만한 땅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산지까지 들어가라고 하죠. 철병과도 물리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어때요? 그냥 이미 얻은 땅에서 대충 나눠 살면 될 것 같아요. 내 원하던 이해관계는 이미 충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더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신앙이 좋았던 2세대 이스라엘이요. 적당히 싸움하고 끝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대 기독교, 예수님 이후의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왔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왔나요? 대박해 시대에 왔나요? 아니요. 현대 기독교,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초대교회가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그 초대교회의 멸망은 언제 됐습니까? 기독교가 공인됐을 때입니다. 로마의 국교가 됐을 때. 이제는 로마를 로마답게, 로마를 기독교 국가답게, 대한세력답게, 이 땅에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딱 왔을 때, 그때 기독교가 어떻게 했죠? 황금 옷을 입기 시작했죠. 거만하게 울기 시작했죠. 이단들을 죽이기 시작했죠.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뢰해서 모든 것을 제공했을 그 시점입니다. 사람은요, 별거 없을 때는요, 주임 나를 써주세요라고 합니다. 주임 나를 써주세요. 주임 나를 사용해주세요. 주 뜻대로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믿어서 그 사람에게 기회와 위치와 능력과 어떤 많은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쓰임받고 싶다고 했지? 네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했지? 그래, 내가 그 기회를 줄게 라고 걔를 믿고 다 줍니다. 그럼 그때 걔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걸 받는 순간, 이걸 받았으니까 이제부터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해요. 여러분, 신앙 좋은 애들 중에, 신앙 좋은 친구들 중에 웬만한 직장 들어가서 괜찮은 아파트 살고 결혼하고 퍼진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청년계 줄을 살겠다고 했다가 치열하게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뭔가 의미 있는 무엇을 해보겠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없고 그냥 너무 좋은, 너무 행복한, 그래서 이걸 누리는데 내 인생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래 이제 시작해봐라 라고 거기다 갖다 놨는데 걔는 거기가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우는 대통령들은 어떤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목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원해요? 대통령의 수단인 대통령을 원하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대통령이랑 수단을 써보고 싶어하는 사람, 이게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죠. 권력자들은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권력이라는 게 참 묘한 게, 그 자리에 갔다면 사람들이 변하더라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렇죠? 원래 수단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 위치에 가면 그게 목적이었던 것처럼 되게 루즈하게 편안하게 굴더라라는 얘기를 하죠. 김영삼, 김대중도 대통령이 되면 권위주의적이 됐다는 평가를 많이 받죠. 근데 이게 인간에 대한 굉장히 큰 도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위에 올랐다는 도전에 무너진 것입니다. 바세바라는 도전에 무너진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의 이해관계와 내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시점. 신앙생활 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쵸? 광야에 있으면서 주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내가 주의 나라를 세우겠나이다. 아둘람골에 처박혀서 주님 나의 이 나라를 주소서, 사울은 정말 그지같이 인도하지만 내가 이 나라를 주의 나라를 만들겠나이다. 이건 편하다는 거예요. 이건 가능해요. 이해관계가 합치되니까. 근데 이해관계가 분리된 시점이 오죠. 언제? 위기 때? 아니요, 기회 때 와요. 이해관계가 분리됩니다. 내 이해관계대로 하면 이젠 그만 뛰고 좀 쉬어도 될 만큼 여건과 상황이 충분하고, 하나님의 이해관계대로 하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 그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100%의 동기부여가 아니라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시점. 내가 그전에는 절반은 나를 위한 동기부여, 절반은 주를 위한 동기부여였어도 주를 위해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동기부여라면 그냥 웬만큼 해도 되기 때문에, 주를 위한 동기부여가 100%가 아니라면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 그 상황이 구약의 위대한 시대들도 대부분 무너졌던 제일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예요. 쓱 변하는 거. 그래서 위대한 시기가 됐어야 되는 사사기가 암흑기가 되는 거고요. 대항국가가 됐어야 되는 다윗왕조가 이런 침체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앙이 좋았다가 거꾸로 된 게 아니에요. 6단계까지는 잘하셨는데 7단계에서 무너진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주를 위한 것일 때는 누구보다 잘하셨는데 100% 주를 위해서 나중에 그렇게 되시죠. 나중에 후기에 고생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 사람이 그것에 오히려 개인적 신앙의 도약기로 삼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게 다윗의 범죄함입니다. 아담의 범죄고 2세대 그리스도인의 2세대 이스라엘의 범죄고 또 다윗의 범죄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현대교회 현대교회라는 말은 아니죠. 교회사의 교회 범죄이기도 하죠. 아이러니하죠. 박해가 있는 시기에 아둘람굴의 광야를 돌아다녔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에서 살 때 이 시기엔 다 교회가 교회다웠는데 그렇죠? 대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되자마자 국교회되자마자 그 이후에 교회는 교회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사회도 보십시오. 언제가 신앙이 제일 좋으셨습니까? 언제 신앙이 제일 좋으셨어요? 만약에 내가 불안정할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신앙이 좋았고 안정기에서 내 신앙은 정체되거나 침체되었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다윗의 도전에 부딪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란 100%의 동기고요. 나한테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 바세바 사건의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안타깝죠? 여기서 다윗은 쓰러집니다. 범죄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서받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될 만한 범죄를 했던 사울은 그렇게 용서를 안 해주시더니 다윗은 이런 사람을 죽이고 강간한 가늠한 이런 심각한 범죄를 지었는데도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시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되게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바세바 사건이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받았던 용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사울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랬고 다윗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사울도 용서받았고 다윗도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용서의 정의가 달랐죠. 각자에게. 사울의 용서의 정의는 뭐였어요? 사울은 용서의 정의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을 장로들이 모르게 해달라고 얘기한 게 사울이 생각한 용서였어요. 뭐였어요? 사울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 왕위를 뺏지도 마시고 내 안정을 뺏지도 마시고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내 환경 어떤 것도 빼앗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원한 방식으로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렇죠? 사울 집권기에 40년 동안요 한 번의 반역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뭐예요? 가장 그 공격적이었던 가장 위험했던 반역 세력이 다윗이었는데요 광야에서 맨 도망다니다가 해외로 도피했어요. 다윗처럼 막 왕궁을 빼앗기고 자기 후궁들이 강간당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사울 집안이요 편안했습니다. 얘가 제일 그런 거 없었어요. 얘가 제일 죽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없었어요. 사울 집안이요 평안했고요. 애들도 잘 컸습니다. 40년 동안 왕이 전장에서 죽는 것이 치욕인가요? 아니요. 40년 국가를 다스리고 그 왕이 그 나라를 위한 전투에서 전장에서 죽는 것. 다윗처럼 늙어서 몸이 차가워져가지고 동료를 몸에 품고 뭐 그러다가 뭐 돌아가시고 그거보다 가오 있잖아요. 40년 있으면 통찰 막 그만 거고. 그치? 사울이 뺏기고 싶지 않았던 것을요 하나님께 뺏지 않으셨습니다. 넌 여기서 잘 사는 게 그리 좋으냐? 여기서 그리 잘 살아라. 잘 살았어요. 다윗이 했던 용서는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가 다윗이 생각했던 용서였어요. 다윗은 그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 난장판을 겪지만 함께 하시긴 하십니다. 그게 다윗이 받은 용서예요.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켰는데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별일 아닌 것처럼 스무스하게 넘어갔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 스토리와 바세바 사건 이후의 다윗 스토리를 보세요. 가장 슬픈 건 뭔지 알아요? 시대가 멈춥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 화려한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복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드러내게 하셨던 그 시대, 하나님이 꿈꾸셨던 어떤 시대가 시작됐던 것, 그것이 다윗의 특징이었는데요. 그 시대가 멈춰버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딱 멈춰버립니다. 이 이후로 다윗은요 그냥 살았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걸까요? 여러분은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어린 시절 기름 부음을 받아 나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으로서 날 쓰신다고 하셔서 그 꿈을 갖고 훈련받고 그 꿈을 대로 왕이 돼서 그 꿈을 어느 정도 이루어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 꿈이 이제 나를 통해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딱 멈춥니다. 다윗의 시대적 영향력은 제로로 떨어집니다. 전혀 다르죠? 이전에 다윗을 보십시오. 역사의 중심에 서서 다윗이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이 이후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환경에 떠돌아다니는 거죠. 환경에 쓸려다니는 게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세바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개인적으로 이뻐해서 나쁜 짓을 했는데도 아, 넌 괜찮아 내가 이뻐하니까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시대가 멈춰버립니다. 두 번째,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용서를 받죠? 고통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평생 잊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범했던 실수와 잘못들이요 시대에 변주됩니다. 계속 자기의 인생에 변주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되죠? 다윗이 했던 잘못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닌 여자를 건들죠. 그렇죠? 그런 잘못들을 하죠. 근데 그 잘못이 어떻게 일어나요? 내 딸을 건드려요. 그것도 자기처럼 스무스하게도 아니고 내 딸이 아주 독하게 폭력적으로 강간당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 딸을 둔 아버지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분노할 수 없는 이유가 가해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사실 이런 일 겪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피해자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피해자가 되게 하고 동시에 가해자가 되게 해서 자기가 버렸던 짓이 얼마나 한심하고 치졸하고 아픈 짓이었는지 피해자의 슬픔과 가해자의 슬픔을 다 같이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분노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네가 내 딸을 건드렸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그래야 돼요? 내가 나에게 그래야 돼요. 아들에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 이 죄의 뿌리가 나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 그 일이 벌어지죠. 다시 보면 했던 가장 대표적인 실수 두 가지죠. 여자를 건드리는 것과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다윗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스토리에서 이미 알고 있죠. 첫째 아들이 죽는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자기 아들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분노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아들이 죽인 것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분노조차 할 수 없어요. 이 정도면 다 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제대로 한 번 더 준비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이 다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건을 만드시죠. 그쵸? 무슨 사건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죠. 처음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압살롬의 반역 사건의 첫 번은 그 나단이 설명했던 것처럼 다윗의 죄악의 본질 중에 뭐가 있어요? 그가 자기의 것을 되게 좋아하여서 남에게 소중한 것을 불의하게 취한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시죠? 다윗의 모든 것을요 불의하게 뺏기게 만드십니다. 그의 왕위를 뺏기게 만듭니다. 그치? 압살롬 사건의 시작은 왕위가 빼앗겨지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뭘로 진행돼요? 자기 아들이 자기 후군들을 범합니다. 그치? 여자를 범한 너는 어두운 데서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에 사겠다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이 자기 후궁들을 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자를 범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십니다. 근데 여전히 분노할 수 없어요. 아들이니까. 세 번째, 사람을 죽이는 것들에 대한 것이죠.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전에 우리아는요 다윗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죄책감 없이. 아, 남들 생각할 여지가 없어. 내 입장이 지금 내 명성이 중요하고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내 입장, 내 처지를 생각하면 지금 누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죽여요. 안 죽이고 싶어 합니다. 죽이기 싫어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다윗이, 사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 압살롬을 죽이게 만듭니다. 안 죽이고 싶어 했지만, 결국 내 아들을 내가 죽이게 만듭니다. 이중적인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준 거죠. 그쵸? 아들이 죽는 슬픔. 근데 그 죽인 자가 나인. 이거를 천천히 보세요. 정말,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네가 죽었다라고 울부짖는 장면에 눈물이 납니다. 진짜. 예. 다윗이 그냥 용서받았다고요? 다윗은요, 정말 처절하게 당했어요. 자기가 해서 준 상처와 죄악에 대해서요, 처절할 정도로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랬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냥 용서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이 그냥 용서받았죠. 그 모든 슬픔, 자기가 범했던 죄의 테마에 따라서 이중적인 마음, 가해자는 동시에 피해자로 만드는 아들이 죽는 슬픔이 아니라 죽이는 슬픔, 내 아들이 나와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또 내 딸을 낳는, 내 아들이 내 아들을 죽는, 내 아들이 내 첩들을 낳는, 내 왕국을 그가 가져가고 가볍게 만든, 죽을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 선택했던 용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하죠. 그러니까 진짜 슬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회개하니까 내가 너 살려주마 라고 했는데, 그쵸? 근데 다윗 생각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암논의 죽음과 압살롬의 죽음과 디나의 그 딸의 강간사건 아무것도 겪지 않고 그때 내가 사실 죽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울부짖음이 되게 처절한 거예요. 다윗은 그걸 다 당합니다. 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속인 거죠. 내가 주를 위해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모든 것을 얻은 다음에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 목동이었던 자를 왕으로 만들어줬더니 자기가 원래 왕이었느냐고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슬픔을 당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서부터인데 사실. 옛날에 광야로 헤매다니던 다윗, 골리앗 앞에 다윗, 이런 다윗에 대해 신앙을 되게 추앙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클라이맥스는 거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클라이맥스는 여기에요. 다윗은 나쁜 짓을 했다가 된통당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왕이 아닙니다. 역사는요, 다윗 시대에서 멈춰버려요. 하지만요, 유일합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역사는 다시 진보합니다. 그 이후에 왕들은 어떤 줄 아세요? 왕이 왕을 하다가 자기가 범죄해서 변질되잖아요. 그럼 후대에 완전 말아먹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나와요. 그쵸? 히스기야가 후대에 자기 교만과 거만을 갖고 그때 나온 아들 므낫세가 그 후대를 말아먹어버립니다. 그런 식이에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지혜롭고 유능한 왕이었다가 자기 변질과 자기 죄악과 자기 실수가 있는데 그걸 지적당하니까 그것들 지적을 자기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 때까지 어용구용 넘어가고 그 다음엔 망하거든. 아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심지어는 요시아도 그랬고. 이스라엘 위대했던 왕이라고 하더라도요, 다윗 같았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범했던 실수, 자기가 했던 잘못, 그 죄의 결과를 다 떠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시대 역사를 진부하게 만듭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은요, 시대의 싸움이 끝났지만 존재의 싸움을 계속 싸웁니다. 좀 더 길게. 다윗이 이 앞전에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위대함은 뭡니까? 상황이 내 반대에 있고 환경이 내 반대에 있고 나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난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게 이전 다윗의 영성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상황이 그래요? 아니죠. 내 죄가 나를 공격하고 내 죄책감 그리고 그 책임 자체가 나를 공격한 내가 이제까지 범해놓은 그 죄가 나에게 다시 한번 날아올 때에도 여전히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지켜놔서 그 죄책임과 싸우고 그 죄 자체와 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유지시키는 그 존재의 싸움에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이중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뭐와 뭐와 싸웁니까? 여러분들 환경의 문제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환경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 환경 여러분들 꿈을 막아서고 여러분들 환경 여러분들 인생을 막아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의 창을 갖고 있어요. 그런 창들이 물건에 날라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내재죠. 여러분들 했던 잘못된 선택들, 여러분들 했던 욕망들, 여러분들 했던 나태들, 여러분들 했던 죄악들, 여러분들 지금도 갖고 있는 잔존 죄성들,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죠. 나에게 죄의 책임이라는 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죄의 책감도 여전히 있는 거고, 죄의 결과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나에게 다 날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책임을 스스로 감당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전하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여기서 자기를 방어하고 합리화해버립니다. 아사왕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거기서 거의 유일하게 옷을 찢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아예 안 지어서 이런 경우를 안 당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B라면, 내가 잘하다가 한번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하면, 내가 10개 잘하는데 왜 그 관계였고 뭐라고 하냐고 하는 게 C라면, 솔로몬 같은 경우. A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지었으나, 그 죄의 책임과 정죄감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 그럼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고 지금 내가 주의 뜻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는 여전히 믿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 존재를 지키는 싸움. 그래서 뭐 지금은 멈춰버린 역사지만 이 역사가 다시 진보할 수 있는 씨앗을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 만들어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바세바 사건부터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바세바 사건만 타락했던 사람으로 평가받는 거죠. 바세바 사건 외에는 내 마음의 합한자였다. 그 인생 전체가. 요 블랭크 빼고는 이 앞뒤가 다 내 마음의 합한자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때요? 아니죠.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였으나 그가 그런 여자의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만이 그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이해관계 분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진짜 다윗 집안에서요. 솔로몬은요.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상상이나 돼요. 나중에 솔로몬 할 때 하겠지만 사람이었겠어요? 저 여자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된 건데 그 앤데 형들이랑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이 잘나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보였지 모르겠어요. 압살롬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저 애가 왕이 된다는 거야. 다윗도 솔로몬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사람이 솔로몬이 진짜 왕이 될 거에 대한 퀘스천을 받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가 있지 않다라는 게 여론이 있어서 후기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을 압박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왕이라고 책봉을 빨리 해라라고 막 안 할 거냐라고 막 몰아붙이는 거죠. 막. 그때 얘 바세바 또 나타나가지고 낯짝도 꺾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냐 또 다윗 몰아붙여.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코너에 몰려서 솔로몬이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그 과정에서는요 신앙이 좋았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훅 잘나가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지적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탄압해버립니다. 다윗이랑 그 점에서 다른 거예요. 7단계에서 무너집니다. 근데 다윗은 무너졌으나 다시 뭐예요? 아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 주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지금 이 내가 죄인 되었지만 이 상황에서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 내가 도망가는 건지 우는 건지 그것들을 찾아나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 사건의 이 바세바 사건의 이중성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바세바 사건의 이중성. 내가 죄에 빠질 수 있고 죄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뿌리들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이해관계와 내 이해관계가 달라졌을 때 내가 나로 사는 게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죄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하셔요. 나를 합리화하거나 죄책감에 빠져서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럴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어떤 짐을 지고 있건 상관없이 또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그렇죠? 다윗이 그래서 존경만.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죄 가운데서라도 회개하는 사람에게서는 당장 눈앞에 성과는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시대가 진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왕조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왕조라고 부르시는 그런 것들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 이 패턴에 대한 다윗 중심의 메인 스토리고요. 이 패턴에서 다윗만 다루지 않고 역사서의 특징은 여러 가지 사람, 부속 인물들을 같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는 패턴으로 역사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은 암논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욕망의 사람 암논이라고 표현을 봤는데, 뭐 암논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간단한 사람입니다. 얘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잘 나가다 보니까 이랬는데 암논은 쭉 이랬던 모양입니다. 왕의 아들로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너무 좋으면 내 여동생이고 뭐고, 그런데 그런 다음에 저 여자가 또 싫어지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던지 상관없이, 이런 식이죠. 욕망의 사람은 자기의 개인의 개연성이 상실됩니다. 내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죠. 그쵸? 그래서 내가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암논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얘는 암논과 같은 애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뭐 하고 싶으면 그거 하고, 내일 뭐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오늘은 좋으니까 막 좋다 그러고, 내일은 싫으니까 그냥 싫다 그러고, 가늠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암논 같은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현자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주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에 즐깁니다. 제일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일 안 좋은 유형의 인간형이죠.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 성경의 비유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실지, 뭐 다윗의 7단계를 얘기했는데, 사실 내가 다윗의 7단계 은혜 받았다고 하면 쟤는 암논인데? 이럴 수도 있는, 지금 2단계도 안 되는 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되게 슬퍼요. 왜요? 워낙 잘났었어요. 이게 다윗의 슬픔이 좀 이해가 되시죠? 바세바 사건이 없었다면, 솔로몬이 없었다면 사실 아마 차기 왕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었을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지혜로웠습니다. 이 사람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통제도 너무 잘하고 업무 추진도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외형도 되게 예쁘고요. 권위도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압살롬을 그렇게 추종할 정도로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압살롬은 모든 걸 갖고 있었는데 하나가 없었어요. 뭐예요? 중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게 없었죠. 모든 걸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압살롬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을 목적의 사람이죠. 압살롬은 목적지향적입니다. 압살롬처럼 같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 여동생이 딱 강한다고 왔어요. 그런데 여동생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내색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내색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그걸 봤을 때 뭐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보자마자 뭐가 정해졌어요? 목적이 정해졌어요. 아, 저 새끼 죽여야지. 딱 마음 정했습니다. 근데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만 있어요? 계획도 있습니다.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경계해서는 기회가 안 와요. 그쵸? 그래서 한 번도 시비하지 않고 2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암논이 아무런 경계심 없이 압살롬의 초대에 응하죠. 그쵸? 그 2년 동안 형제들끼리 부딪힐 일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압살롬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시비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처음엔 경계하고 만났겠죠. 저 자식 이번에 나 만나는데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근데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네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네요. 그렇게 2년이 지나갔어요. 뭐라고도 안 하고. 아, 원래 쟤는 해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못 댕기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때 죽입니다. 혹독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자기 통제죠. 목적, 목적에 대한 계획, 그에 대한 실행 능력, 칼 같은 사람입니다. 돌아와서는 목적을 뭘로 정합니까? 왕이 되는 걸로 정하죠. 그리고 압살롬이 뭘 하는 줄 알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역을 하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군대 같은 데 찾아다니거나 정보고관들 찾아다녀서요, 세력을 몰려고 합니다. 멍청한 사람들, 그렇죠? 근데요, 똑똑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압살롬은요, 자기가 집권하기 위한 장기 플랜을 세워요. 그리고 집권하려면 가장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민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뭘 합니까? 이 사람 4년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왕자가. 그래서 어떻게 서요? 성문에 섭니다. 매일 4년간 끝없이. 그리고 왕에게 뭔가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다가서서 얘기를 해주고 그들을 섬겨줍니다. 그렇죠? 아, 네가 되게 억울했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아, 왕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왕은 그런 것들은 안 만들어 놓으셨어. 안타깝다. 그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도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아, 지혜로우십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거기에 키스합니다. 그 당시 문화는 그랬죠. 형제로 대해주는 거예요. 왕자가 4년을 한결같이 성문에 서서. 여러분 진심이 없는데 이걸 하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알죠? 앞사람은 진심이 없잖아요. 백성과 나라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 그들의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매일같이 4년 동안 성문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로 왕자가. 4년이 돼서 민심이 자기 것이란 걸 압니다. 그리고는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요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가는 그 4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도 모르고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완전 뒤통수 맞은 거죠. 그치?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계획을 갖고 엄청난 자기통제와 집중력을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외형도 아름답고요. 매너도 탁월하고요. 똑똑하고요. 행동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중심이 없죠. 다른 표현으로는 압살롬은요 목적을 필터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형을 죽이는 게 맞나? 내가 왕이 되는 게 맞나? 맞나가 없어요. 목적이 생기면 그 목적을 필터링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현대인이죠. 현대인이라면 압살롬의 가장 이상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으로 됩니다. 안녕 안녕 괜찮아. 네, 인사가 돼요. 네, 콜 왔어요. 오늘 원래 출근한다고 그랬는데 땡땡이 치고 왔다가 전화 받은 것 같아요. 자, 아름다운 직장인이죠. 주일날 오라고 전화하고 갔다 와. 아, 오는 건 아니고 잘 가. 압살롬은 그런 패턴의 사람입니다. 목적을 필터링하지 않는 사람. 그게 압살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중심이 없는 사람. 현대인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멋있는 사람으로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보시기에 가장 위험한 암논보다 시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사람은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특징은 굉장히 독특하죠. 바세바는요 정말 공기 같은 여자입니다. 산소 같은 여자라고 해야 되나? 무생무취예요. 바세바는요 인격이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세바가 다윗이 불렀을 때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반항했는지 좋아했는지.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바세바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성경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바세바는 무생무취예요. 그냥 상황대로 흘러갑니다. 근데요 바세바의 남편을 봤죠.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강직한 남편을 줬어요. 유능하고 지혜로운 남편을 줬다는 거죠. 바세바 할아버지가 아비도벨이에요. 나중에 반역하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성경에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히도벨이 세운 계획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받았다고 했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 시대의 현자입니다. 시대의 현자의 손녀예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의 위대한 장수 중에 한 명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세바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요. 자, 여러분들이 피해자이고 여러분들이 순수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순결성을 보장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무책임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바세바가 아비가일의 10분의 1만큼만 똑똑한 여자였어도요 일이 이 지경은 안 됩니다. 다윗이 불러도요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쵸? 바세바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념의 사람, 다른 표현은 생각이 없는 사람 바세바가 나와. 그래서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알죠. 가해자인 줄 모르고. 네 번째, 가족의 사람 아이도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아이도벨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쵸? 다윗이 도망가다가요, 아이도벨이 그쪽 편에 섰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아이도벨의 지혜를 폐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세가 자기를 따라오니까, 너는 날 따라오지 말고 가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막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도벨이요 그 시대의 현자였어요. 다윗 생각해도요 걔가 뭔가 압살롬을 돕는다면 자기는 절대 막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갈공명이에요 아이도벨은. 그리고 다윗의 모사였고요. 다윗이 아이도벨이 하자고 그러면 다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제일 똑똑하니까. 공명이에요. 그렇죠? 시대의 현자고요. 이 대단한 사람. 근데 아이도벨은요 가족의 사람입니다. 아이도벨이 왜 압살롬 편에 섰나요? 압살롬이 승리할 것 같아서? 아니요. 이해관계 타산에 맞는 사람이라면 시대의 현자였다면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걸 아이도벨은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도벨이 압살롬이 자기 말을 딱 안 듣자 가서 딱 죽습니다. 그렇죠? 집에 들어가서 집안 정리하고 자살하고 죽어버립니다. 압살롬은 끝났구나라고 딱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도벨이요, 두 가지 계략을 세웁니다. 첫 번째 계략은요, 그 아이도벨 세운 계략이 첫 번째는 압살롬이 다윗의 부인들을 범하게 하는 계략을 아이도벨이 냅니다. 그리고요, 아이도벨이요, 기동대를 만들어서 당장 가서 다윗을 죽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도벨은요, 원수 같은 거예요. 자기의 사위인 우리야. 자랑스러운 딸이, 손녀였던 바스바. 이걸 망친 다윗. 그래서 자기의 손녀는 시대의 요녀가 되어서 왕궁에서 살고 있고, 자기의 사위는 죽었고. 아이도벨은 이거에 엄청난 실망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당위성도 없고 성공 확률도 낮은 반역에 가담하죠. 왜? 다윗을 그대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죽습니다. 가족의 정이라는 건 자주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의의처럼 우리한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산다는 거. 하지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근간을 형성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이도벨의 한계입니다. 므이보셋도 은근히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요나단의 아들이죠. 두 다리를 절었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친아들처럼 돌봤던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두 번에 걸쳐서 다루고 있어요. 므이보셋은요,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는데요, 안 따라왔습니다. 그쵸? 안 따라왔어요. 다윗은 것을 되게 의아해 여깁니다. 왜? 므이보셋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얼마나 자기가 고마워하는지 아니까. 처음에 다윗이 므이보셋을 챙겼을 때 므이보셋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죽은 개만도 못한 막 자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난 그 말이 너무 슬픈데, 요나단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데, 하여튼 그렇게까지 되게 얘기해요. 자기는 이전 왕과의 아들이고 왕자고, 자기는 장애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심각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에도 자기가 다윗의 행렬에 패가 될까봐 안 따라옵니다.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쵸? 자기 행렬에 패가 될까봐 안 따라오고 자기 집에 그냥 거하는데, 대신 거하면서 씻지도 않고 더럽게 거하고 막 이럽니다. 자기 방식대로 다윗과 마음으로는 함께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종인 시바가 있어요. 시바는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가서요, 먹을 것과 입을 것들 제공합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하죠. 그쵸? 므이보셋은 지금 좋아하고 있다고 사실. 그럼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해요? 므이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주죠.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판결이 돼요. 그쵸? 므이보셋이 진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얘가 패가 될까봐 안 온 거예요. 시바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시바의 재산을 다시 빼와서 므이보셋에 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요, 다윗은 절반으로 나눕니다. 반반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므이보셋의 태도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둘이 절반씩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시바 행동을 폄하하는데요, 시바가 얼마나 대단한 행동을 한 줄 알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 천하가 됐어요. 그쵸? 나라는 압살롬이 먹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시바는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도망자가 된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자기에게 땅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시바에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대로 다윗이 끝장나잖아요? 그럼 시바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하고 가서 돕습니다. 왜? 얘 이 영리한 애는요, 이 영리한데 믿음 좋은 애는요, 다윗이 망할 리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이교회에 자기 땅을 받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그 누구의 내 딸 기억나세요? 슬로브밧의 내 딸? 민수계에서 했던? 얘는 나쁜 애인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므이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면 믿음이 없어요. 내가 패가 될까봐. 지나치게 낮은 자존감. 체념의 사람. 내가 뭘. 생각도 올곧고 마음도 진심인데 뭐가 없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분명히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시바는 절반만 막고 있었죠. 믿음이 있는데 진심이 없어요. 얘는 진심이 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책망합니다. 이 외의 사람들도 자잔하게 드러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압이 제일 크게 드러나지만 지난주에 해서 요압 얘기는 여기서 뺐고요. 여기서 있는 여러가지 인간 공상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다윗이라는 개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다윗 이야기니까. 그리고 그 시대적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뷰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뷰를 가져서 이 역사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치까지 가십시오. 다윗적인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기에는 부속인물들도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 부속인물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기서 바르실레인가 바실레인가 여기서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 더 나오죠. 그쵸? 여러분들 주인공은 아니어서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다윗이 끌고 가는 그 삶에 있어서 그냥 떠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욕망에서 움직이든가 자기 목적에서 움직이든가 인생의 역사에 큰 영향력을 주는 것 같습니까?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을 휘어잡은 것 같아요? 제일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냥 피해자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은 자기가 열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봐도 억울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욕망으로 사는 사람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욕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목적을 갖고 그걸 이루어내는 사람 유능해 보입니까?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필터링이 안 되는데 이 바세바 피해자인 것 같아요. 피해자는요 자기가 인생을 바꿀 수 있었어요. 왜 피해자입니까? 장정 10명이 달려들어 자기를 산속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왜 피해자예요? 위보세 자기는 그러니까 그럴만한 위치가 안 됐어요?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자기가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시대의 성자? 시대의 현자? 시대의 현자만 뭐합니까? 처음에 가치의 뿌리가 다른데 아무리 똑똑해도 그 똑똑함을 활용하는 방향을 정하기를 가족의 방향으로 정해버렸는데 그 현자가 얼마나 더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까? 기준가치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행해서 내가 그런 모습인지 필터링 하셔서 이 다윗 같은 죄를 지나 그 책임을 지어서 주를 위해 사는 환경이 어려우나 짐을 지어서 주를 위해 사는 그래서 내가 내 동기부여나 내 이해관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관계로 동기부여 사는 그 사람으로 내 스스로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서라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디서인지 다시 한번 보시는 그래서 내 위치가 혹시 어디에 서 있건 다윗에 서 있건 암논에 서 있건 압살롬에 서 있건 어디에 서 있건 간에 내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걸어가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발바닥을 바닥에서 뛰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여러분들이 갖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바세바나 무이보세처럼 난 나쁜 사람은 아니고 피해자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발바닥을 띄고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다윗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꾸려고 결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